최후의 만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육신의 병과 마음,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Healing Ministry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치유하신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오늘날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원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간구할 때에 주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또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천국의 식탁에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 달리시기 전까지 24시간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중에 마가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 시리즈 설교는 미국의 부활의 감리교회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바꾼 24시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 나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며 은혜받고 변화되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 기간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요, 길쭉한 이스라엘 땅을 크게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쪽 지역은 갈릴리 지역,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이 아래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여리고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갈릴리는 뭐 수가 성우물이 있죠. 뭐 세겜 땅, 그리심산, 에발산과 같은 이런 지역이고요. 또 위에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지역들,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가나, 또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이제 갈릴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유대 지역보다는 변방입니다. 시골이에요.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무리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 주님께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호산나하며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을 해방하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겐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압제하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오신 능력을 보니까 아, 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임금이 되어도 손색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펼치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그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목소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는 그날 밤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성전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에요. 각 지역에는 회당이 있어요. 당시 성전,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곳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중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성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의 시장처럼 변해버린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이 장사하는 이들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캐탄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이 장사하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채찍을 들어 치시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때처럼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개탄스럽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소위 거룩한 분노죠. 정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심인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고 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지에서 자기가 제사드릴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양이나 비둘기나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뜰을 밟는데 그 뜰에서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또 성전 세를 바치기 위해서 그 돈을 바꿔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드린 일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버렸어요.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배가, 제사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장사하는 데 혈안이 되었어요. 예배드리는 일은 관심이 없고 돈 버는 일이 더욱더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사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헌신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리다 보니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편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리한 예배, 쉬운 예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예배, 편안한 예배를 추구하지 마시고 나를 드리는 애쓰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예배도 우리는 너무나 편리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신도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개혁, 성전개혁, 교회개혁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당시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요일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위한 준비를 시키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위한 장소는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던 마가 다락방입니다. 우리나라 다락방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큰 홀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서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를 가봤는데요.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큰 홀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락방을 갖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 마가 다락방이라 해서 마가의 소유인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만찬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득권층인 권력자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행정과 또 사법, 입법, 오늘날의 모든 권한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심지어 이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율법적으로 그들을 처단할 수도 있고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에게 이런 유월절 만찬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밖에 나는 일입니다.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재산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자기네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헌신으로 유월절 만찬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절기죠.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달라 하자 이 바로는 처음에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강팍하여 그랬습니다. 조금도 그 말이 그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피해 재앙서부터 계속해서 열 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첫 것은 다 죽는 재앙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났던 짐승의 몸에서 났던 말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문 양편과 문 위쪽에 바르면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머물지 않고 건너가게 하겠다, 지나가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유월입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영어로는 Passover, 이런 패스란 말은 지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음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머물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거기에 머물러서 첫 것을 죽이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간 날입니다. 또한 이집트의 노예 사리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삶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절기로 지금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구출된 구원을 기억하면서 양을 잡아 굽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또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무교병 떡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쓴나물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경험했던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금물에 담궈서 먹게 돼 있는데 그 소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에요. 고통, 눈물, 아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절을 기억하기를 싫어합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고통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누룩 없는 무교봉은 출애굽할 때 긴박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죄악의 땅은 빨리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기다리지 말고 죄악의 땅에서 떠나라, 이런 의미의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하셨으며, 양고기는 유월절 죽임당한 양을 상징하며 양의 피는 죽음을 넘어 구원에 이르는 상징입니다. 바로 이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먹으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도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출애굽을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나누면서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한때 종이었지만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한때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래 이 유월절 만찬은 이처럼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 만찬 자리, 예수님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만찬 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열두 제자가 다 모인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애 마지막 24시간은 배신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만찬 자리에 12명의 제자가 다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곧 팔게 될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베드로도 앉아 있습니다. 또 나의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면서 과거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따르면 믿었느냐 하는 듯이 과거로 돌아가게 될 제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팔아넘길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은 내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기까지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 만찬 자리 식탁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유월절 만찬에 함께 앉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할 사람, 팔아넘길 사람, 부인할 사람, 세상으로 떠나갈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인 제자들을 식탁으로 부르셨고 그들의 실수와 실패, 죄의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식조차 모르는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과 멀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식탁에 초대된 우리가 먼저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아닌지 먼저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우리 주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긴다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모른 척 넘어간다고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욕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만찬 자리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능히 가능한 자가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일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가 커서 주님의 만찬 자리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깊이가 깊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저 인간들의 죄가 더 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억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이 되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너희는 배반자 안 돼. 너희는 예수를 부인한 자 안 돼. 너희는 우리를 밀고 한 자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완벽한 존재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듣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부족할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석하는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는 거룩하고 예배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가룟 유다요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모두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를 팔아넘기면서도 떳떳했던 뻔뻔했던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는 시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혼에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가져온 밤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때문에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와요. 괴로워.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도 잘 안 돼.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감사도 잘 안 나와요. 봉사도 잘 안 돼. 마음속으로 주님은 생각하지만 주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 믿었던 게 언제냐 하면서 예수를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가 주님과 멀리 있었던 그 밤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지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잡는 걸로 비유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신 게 아니라, 손과 손으로 잡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팔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붙드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놓아도요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 주님이 멀어졌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멀리 있지 않는가? 주님과 멀리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멀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신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워요. 원수 맺게 되고 용서치 못하게 되고 미워지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품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 초청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내 가족, 내 이웃, 나와 원수 맺은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이 아니에요. 요 선 안에 들면 내 사랑이고 선 밖에 있는 것은 원수다, 이게 아니라 사랑은 선이 아니라 폭이고 품입니다. 선으로 예리하게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폭을 훨씬 더 넓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고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녹이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걸 먼저 해요. 우리가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하면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가룟 유다, 베드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배반할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의 연약함, 그걸 그대로 먼저 인정하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어두운 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저 사람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이해해 주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영적 동반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넘어져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줘야 될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리한 선 위에 서서 좌 아니면 우, 촛불 아니면 태극기, 이런 시대가 아니라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극심한 갈등으로 진통 중입니다. 작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광화문에서는 촛불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지난 3월 10일 3개월 만에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 시위와 반대하는 태극기 시위로 갈등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갈등은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창조적 갈등은 미래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에 대통령 탄핵을 놓고 버린 우리나라의 갈등은 너무나 큰 상처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켰고 좌우 대립의 골을 깊이 남겼습니다. 물론 촛불도 태극기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것은 상식이겠죠. 또한 나라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도 상식입니다. 이웃 사랑은 이념 사랑이 아니라 인간 사랑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촛불도 태극기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도 국회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촛불이 아닙니다. 태극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들어야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십자가, 원수까지 사랑하신 십자가를 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갈라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 자리에 함께 앉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식탁입니다. 또한 예수의 식탁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식탁입니다. 너무나 다른 너와 나가 주님과 함께 앉는 식탁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요 자매 한 가족이 되는 그 자리, 그 식탁이 예수의 식탁 최후의 만찬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영적 동반자들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불의와 죄된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말이지요.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많이 다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품으신, 우리 모두를 품으신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겠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서로를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서 흘러흘러 우리의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심지어 나와 다른 사람에게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로,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로,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고 형제 자매와 하나 되는 참 구원과 화해의 경험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묵상하십시다.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들을 용납하시며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를 용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 식탁으로 초청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있지만 이들도 주님이 받으신 것을 믿고 나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신 주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식탁으로 초청하신 주님,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흘러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부인할 사람, 배반할 사람들 다 있었음에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그들도 내 가족이라, 형제 자매라 받아주셨습니다. 너무나 다른데 말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품지를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에,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품으신 그 은혜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그 공동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은 좌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치유해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하나됨과 화해, 저 남과 북의 하나됨, 온 인류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등과 서로가 반목의 고를 깊이 패는데 그리스도인이 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는 떡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실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